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8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당국자들은 오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며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합의 조항은 이란에 유엔의 사찰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란과 서방 6개국 중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서방의 제재는 이란이 핵합의 요건들을 준수하는 즉시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합의 체결과 동시에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밖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금수는 5년간, 미사일의 경우 8년간 수출입이 금지되지만 만일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이 나오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사회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외교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신뢰가 아닌 검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늘 새로운 희망의 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가 모든 당사국들의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위기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과의 가스관 건설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공격적 행동과 테러 행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우크라이나는 부패를 청산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 말쯤 추가로 1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63%에서 15%까지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첸육 총리는 해외 투자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에 중요하다며 국제채권단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야첸육 총리는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길이자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인 성공 신화를 만들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인 탐사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오늘 명왕성의 최근접점을 통과했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이날 인류가 보낸 비행물체로는 최초로 명왕성 표면으로부터 12,500km 상공을 통과하면서 사진 촬영과 자료 수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지난 9년 동안 태양계를 가로질러 명왕성까지 50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정을 했습니다. 명왕성은 지난 2006년 태양계에서 퇴출되며 외소 행성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이제 해성 등으로 이뤄진 태양계 끝자락에 위치한 카이퍼 벨트에 진입해 또 다른 탐사 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앨런스턴 수석연구원은 뉴 호라이즌스 호가 명왕성 주변을 떠도는 잔해 물질들과 부딪힐 확률은 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이 13년 만에 역사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 can open the way to a new chap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국제사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전면적 사찰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인데 이번 합의가 북한의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영철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 혐의로 총살됐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최고 지도자에 대해 절대 충성을 새삼 강조하는 건 체제 불안정이 계속되는 것을 반증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김정은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한국 정부가 오늘 울릉도 부근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한국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북측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수요일이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서방 6개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사찰을 전면 허용키로 했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를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이란이 결국 핵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등 서방 6개국과의 10여 년에 걸친 협상 끝에 14일 마침내 군사용으로 의심받아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르면 내년 초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외교와 협력을 통해 오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 can open the way to a new chap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how that
모게리니 대표는 또 이번 합의로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6개국과는 별도로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과 파르친 군기지 등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이란 내 시설에 대한 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계획과 관련해 남은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핵개발에 따른 서방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판로가 사실상 제약되고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은 또 중동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면서 핵무기 확산 위험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란의 전임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정부는 핵협상이 극도로 부정적이어서 서방국들과의 대립이 심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이란의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방국들과의 새로운 핵협상이 활기를 띄었으며 이번 합의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등 6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그동안 이란 측과 여러 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협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쟁점은 이란 내 핵시설 사찰 범위와 제재 해제 시점이었지만 이란은 협상 막바지에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으로 5년간 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핵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로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유일한 나라인 북한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서는 내일 뉴스투데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남북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모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도 압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경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해야 모든 게 풀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면서 대화를 통해 5.24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계속 북한 매체에 등장했던 현영철 전 북한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 혐의로 총살됐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죄로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영철과 연계된 군 간부들 역시 당 유일 영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국정원은 처형된 현영철의 생전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계속 나오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형된 북한 간부들의 흔적 지우기가 대외적으로 이들의 처형을 공식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판단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흔적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당과 정권기관 간부들은 20에서 30%가량 교체됐고 군은 40% 이상 대폭 교체됐습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비대해진 군부의 세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 리더십의 특징으로 독단성과 조급성을 꼽고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소한 잘못에도 숙청을 하고 대부분의 사형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동강에 수천 명 규모의 초대형 수상 공연을 비롯해 과학기술전당과 중앙동물원 등 12개의 대형 건설 공사도 당 창건일에 맞추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30대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며 외래 문화 수용과 시장 확산 등 북한 체제 변화에 동인이 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오늘 광복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다음 달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공포정치란 비난에 맞서서 민심을 얻고 김제1위원장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광복 70주년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지난 9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대사면으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번 대사면에 대해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 1심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려는 당과 정부의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정권 수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단행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대사면이 있었고 이번은 이로부터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김 제1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들을 대거 처형하거나 숙청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대사면을 활용해 바닥 민심을 얻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분석입니다.
광복 이런 뭐 맞이해가지고 잘 사례가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북한에서 나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김정은 시대의 연응과 어느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인민들의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이나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사면의 대상은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직은 집권 4년 차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집중을 도모할 시점이어서 체제에 반기를 들었거나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사회적 질서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 각종 이탈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이번에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와 제도를 대내외에 과시해 국제사회에 각인된 폭압성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정권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야전형의 지휘 성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를 무조건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날 인민군 지휘관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당의 결정에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른다며 그런 일꾼이 참된 동지라고 역설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군 지휘관들에겐 김 제1위원장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당 정책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글이 실리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표현도 한층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북한 엘리트 계층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모 박사입니다.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김정은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지금 북한 사회에 만연돼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 어린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인 핵심 간부들을 믿지 않고 이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음은 한국정보당국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변인선 군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대외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의 지시에 이견을 제시했다가 숙청됐습니다. 또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평양 대동강 숙섬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 설계에 대해 김재일 위원장에게 다른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미래 과학자거리 건설과 관련해서도 전기 부족으로 공사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표현했다가 처형됐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임업성 부상도 김재일 위원장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산림 복구 사업이 임업성의 과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불평했다가 역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노동신문이 새삼스럽게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염두에 둔 김정은 신격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재일 위원장으로선 다가오는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강조하려는 듯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화 활동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습니다. 인기 걸그룹 모란봉 악단 공연장 무대 배경으로 늘 등장했던 김일성 부자의 영상이 사라지고 새로 단장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도 김일성 초상화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김재일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뗀 채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의 전단과 달러 지폐 등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전단 50만 장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1000개씩 그리고 미화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은 김정은 체제의 공포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최근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소식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3월 전단 살포 계획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인 박상학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로 풍선을 날렸지만 이번엔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 항의하는 의미로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97년이었죠. 한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었는데 우선 당시 법안 제정이 추진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북쪽에서 그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남북한이 분단된 그 시점부터 있어 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체계적인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에 처음으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국가 유공자 그리고 그 월남 기순자 특별 원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이 이제 97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62년부터 몇 번의 법률이 바뀌다가 북한 이탈 주민과 관계되는 법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점보다는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을 대비하는 훌륭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래서 이 법률을 통일부에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던 업무를 통일부로 가져온 시점이 97년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마침 이 시점이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또 많이 중국으로 넘어온 시점과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탈북자분들에게 많지 않으셨는데 잘 아시면 94년, 5년, 6년 이때 북한에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식량 문제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고 또 이분들이 한국으로 대규모로 입국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통일부에서 업무를 시작한 거죠.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의 주요 내용도 잠시 소개해 주시죠.
예, 실제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네. 한국에 오시면 그 정착금이라고 해서 당시 한 3,8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을 일시불로 줬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한 채씩 줬고요. 대학까지 학비를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고요. 또 대학 입학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례적으로 입학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의료, 병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도 이것도 거의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직업 훈련을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또 사회 나가서 한 3년 정도, 또 길게는 5년까지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호하도록 돼 있었고요. 또 네. 5년이 지나면 이제 일반 국민들과 같이 해서 생활이 어려우면 여전히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착금과 주택, 의료, 대학까지 교육, 직업 훈련, 취업, 또 북한에서의 학력과 그 자격증을 그대로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법률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난민들과 비교하면 당시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동서독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이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지만
네네.
한국 정부가 이 법률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주는 혜택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정착금만이 아니고요.
네네.
북한에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몰고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 보로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네. 높은 수준이죠.
예. 네. 뭐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또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005년에 한번 또 큰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네. 거냐면 정부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너무 많은 정착금과 너무 많은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나타났어요.
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제도를 조금 바꿔서 초기에 주는 정착금 액수를 좀 낮추고 나머지 액수는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직장에서 1년 일을 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줬거든요. 또
네네.
2년을 더 직장에 다니면 또 650만 원을 주고 3년을 또 직장에 다니면 7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정착금의 초기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초기에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외에 정부에서 그걸 덧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일부 바꾼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월급도 받고 정부에서 별도에도 지원금을 더 주고 하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증가한 거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18년이 지났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이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시면 이 탈북 국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오시면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액수는 이제 가족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단독으로 오면 처음에 왔을 때 2천만 원을 받고요.
네.
나머지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직장에 1년 생활하고 2년 생활할 때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거고 매달 또 생활비로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4인 가족이 오면 정착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매달 생활비도 100만 원 넘게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가족의 수에 따라서 가족이 많으면 큰 아파트를 받게 되고 가족이 적으면 적은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직업 훈련을 그 2년 동안 무료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가 직장을 알선하게 돼 있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면제가 되고 특히 북한에 대학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에 오시면 대학을 시험을 치지 않고 특례로 모두 입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의료 보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아주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7년에 한국에 들어오신 탈북자분은 100명이 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148명이 오고 2002년에는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11년이 되면 2900명, 2700명, 거의 3000명에 육박해 왔는데
네.
최근에도 그 2000여 명 좀 안 되게는 매년 지금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가 2만 8천 명이 넘는 거죠.
이런 경향을 보면 최근에는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좀 추세가 줄어드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등장하기 전에는 2,900명, 2,700, 또 어저께는 2,400명 그 정도가 입국을 했는데
네네.
2011년 김정은 등장 이후에는 1,500명 수준으로 감소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국경의 감시가 워낙에 지금 강화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것이 훨씬 더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가 입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 사회가 조금 더 이 통제가 좀 완화되면 다시 높아지겠지만 김정은 체제가 워낙에 지금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절반 정도 입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정착지원법에 대해서 탈북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실 이제 직장을 잡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직장을 잡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을 잡는 것이 북한의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새롭게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자신들이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직업 훈련을 좀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토록 짤막하게 그 이 법이 거둔 성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실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자립자활, 자기가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바꾼 거거든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이 받은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그 액수만큼 두 배로 저축을 정부 돈으로 시켜주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더 벌고 정부가 그러면 그만큼을 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자립하고 좀 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만족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지금 점차적으로 가고 있고
네.
탈북자분들도 지금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삶이 더 그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올해로 제정된 지 18주년을 맞은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11시 32분 55초를 막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판문점에서 지난 4일 동해 울릉도 부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송환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나머지 선원 3명은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동해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했던 2명이 1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전화통지문으로 북측에 선원 구조 사실을 알린 지 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조된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끝까지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선원 3명의 가족들까지 판문점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망명 의사를 밝힌 선원 3명은 남겨두고 귀환 희망자 2명만을 데리고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요구했던 망명 선원들의 가족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에서 북한 선원을 인계할 때 북한 취재진들이 선원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을 인터뷰했다며 북측에서 관련 보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망명 의사를 밝힌 선원 3명을 남측이 송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북한은 강수린 조선적십자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북한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내라면서 선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판문점에 나갈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전례가 없었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3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측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면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국 해경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인 북한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2명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나머지 3명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했는데 북한 당국은 5명 모두를 돌려보낼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 북한 주민들과의 무관세 교육을 허용하는 호시무역구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호시무역구는 오는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의 랴오닝성이 13일 북중 접경 최대 도시인 단둥에 북한 주민들과의 무관세 교육을 허용하는 호시무역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단둥시 무역부를 인용해 단둥의 북중 호시무역구가 구호면한 지역에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둥시는 북중 교역총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이며 새 호시무역구가 들어설 구호면한은 중국이 전액 부담으로 신설하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의 단둥쪽 출발점입니다. 신화통신은 단둥의 새 북중 호시무역구가 오는 10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이곳에선 북한 상인들도 통행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중국과 교역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시 당국자들은 북중 접경지역 20km 이내에 사는 중국 주민들은 북한에서 온 주민들과 하루 8,000위안 미아로 약 1,300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신화통신에 밝혔습니다. 호시무역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인접 국가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변경 무역 제도의 하나입니다. 앞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성의 투먼시가 지난 2010년 북한 주민들의 무관세 교육을 허용하는 호시무역 시장을 개장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개장식 날 하루만 문을 연 뒤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또 그리스에서 3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부터 알아보죠. 지난달 27일이었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판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시한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결렬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군요.
네, 오늘 오전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각국 협상 대표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Iran reaffirms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Iran ever seek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 핵개발에 대한 모든 유엔과 다자 제재, 각국의 개별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미 언론들은 이번 타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시절 최대의 외교 업적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가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가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very pathway to a nuclear weapon is cut off. And the inspection and transparency regime necessary to verify that objective.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봉쇄됐다며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국제사회의 사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 의회의 어떠한 입법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큰 업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집권 2기에 최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이란 핵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이룬 것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양대 외교 업적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지에 대해서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 두 나라가 오랜 기간 외교 관계가 단절됐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이란과 외교 관계를 공식 단절했습니다. 무려 36년 만에 두 나라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미국은 이란을 주요 테러 지원국, 이란은 미국을 큰 악마라고 부르며 서로 비난해왔습니다. 또 이번 핵협상을 통해서 장차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중동 정책도 크게 변하고 또 중동에서 미국의 발언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어떤 합의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란은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또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사시설을 포함해서 핵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이란 시설에 대한 접근, 즉 사찰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유엔
예.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 요구를 하면 이란이 14일 내에 IAEA와 이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합의가 안 이뤄지면 주요 6개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를 통해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재기구의 8개 대표 중 5개 대표만 동의해도 사찰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예.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힘을 합쳐서 사찰을 막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 중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3일 내에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됩니다.
그럼 이란의 핵개발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합니까?
네, 우선 이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용축 우라늄 98%를 향후 15년에 걸쳐서 300kg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시설인 나탄즈에 설치된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 분리기를 3분의 2 정도 줄여서 5060kg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원심 분리기도 별도로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는 보관소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신형 원심 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와 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는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 분리기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막판에 어제까지만 해도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등이 이견, 쟁점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그 밖에 어떤 쟁점들이 해결됐습니까?
네,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예.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앞으로 5년간, 또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기 금수는 미국이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요. 이란이 서방과 핵협상을 맺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현금이 많이 생기면 중동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또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대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등 서방국들이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었는데 이제 관심사는 이제 경제 제재가 언제쯤 풀리냐일 텐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이란은 이번 핵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됐는데요. 해외 동결된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이란 석유 수입 금지가 풀리고요. 이란 은행에 대한 여러 경제 제재도 해제됩니다.
그럼 이번 합의가 발효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이달 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합의안을 보증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의회가 60일간 집중 검토하면서 아무런 반대 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 검토 기간은 그때부터 12일 더 연장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토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0일 더 연장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다수인 비의회는 그동안 이런 핵협상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 왔었는데 이번 그 타결에 대해서 의회 기류 어떻습니까?
네, 거부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급하신 대로 우선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합의 발표 직후 이번 합의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또 민주당에서도 합의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일단 국제사회는 이번 그 타결을 반기는 분위기죠?
네, 협상에서 가장 강경했던 프랑스의 로랑 파비어스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합의는 최소한 10년은 갈 정도로 단단하다고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역사적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며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타결이 과거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했던 그런 전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합의에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인 실수라면서 이란의 핵 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이란과 경쟁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만약 이란 핵무기 획득을 저지한 것이라면 오늘이 행복한 날이지만 이번 합의에서 이란에 양보했다면 중동 지역은 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리스와 유럽연합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후속 조치가 나왔나요?
예,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해 그리스 경제를 개혁하는 법안들이 그리스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채권단이 15일까지 관련 입법을 끝내라고 촉구했기 때문인데요. 크게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연금 체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개혁하며 재정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등의 개혁안이 제출됐습니다.
네, 이 법안들이 의회에서 처리되는데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인 신민당 등 주요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부결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번 입법 작업이 끝나면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증액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그리스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당초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강력한 긴축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은 좀 더 팍팍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 집권당 내부에서부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급진 좌파연합, 즉 시리자 내 강경파는 이번 합의안이 그리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반발 속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실각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선거까지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를 했는데 다시 또 이게 전국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노동자들이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은 의회가 개혁안을 처리할 15일 합의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조합원인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파업에 동참하고 의회 앞에서 열릴 시위에 합류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타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반기면서 어제 국제시장의 주요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3부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북도 통해하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먼바다의 경우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내일 오전 맑겠고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해주 역시 오전에 맑고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보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내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2도. 개성은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원산의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 북도 보겠습니다. 청진은 내일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다가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량강도 해산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해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강계는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강계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 희천은 내일 오전에 맑다가 역시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희천의 낮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곤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VOA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8일간 협상에 집중했던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당국자들은 오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며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합의 조항은 이란에 유엔의 사찰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란과 서방 6개국 중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방의 제재는 이란이 핵합의 요건들을 준수하는 즉시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금수는 5년간, 미사일의 경우 8년간 수출입이 금지되지만 만일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이 나오면 조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사회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외교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신뢰가 아닌 검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해온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우리가 원하던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얻게 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 역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이로써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보장되고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당사국인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모든 당사국들의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위기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공격적 행동과 테러 행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세상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했다며 러시아는 이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해 국제와 지역 안보에 공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마 교황청도 이란 핵합의를 환영하며 다른 분쟁 지역에도 이 같은 진전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우크라이나는 부패를 청산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 말쯤 추가로 1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미국의 무인 탐사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오늘 명왕성의 최근접점을 통과했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이날 인류가 보낸 비행물체로는 최초로 명왕성 표면으로부터 12,500km 상공을 통과하면서 사진 촬영과 자료 수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지난 9년간 태양계를 가로질러 명왕성까지 50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정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행사 도중 신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고다바리 강변에서 열린 힌두교 목욕축제 행사장에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로 큰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당국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0여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